저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 중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브라함의 처절한 실패입니다. 아브라함은 24년에 지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그랄 땅으로 옮깁니다. 그럼 거기가 어딘가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 지역입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예배 드리는 곳이라 하였죠.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행한 후 마므레 상수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낳게 될 거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할 거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성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다 불태웁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소돔 성에 불이 비처럼 내려와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9장 28절에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웠음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성 멸망하는 곳과 아브라함이 있는 이 헤브론과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불이 나는 게 보이는 정도의 거리죠. 이 일로 소돔 고모라성 근처까지도 다 큰 어려움이 임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도 초목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고 이렇게 소떼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데 모든 초목이 다 죽으니 20년 살았던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쪽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지중해 가까이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초지를 따라가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지금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의 뜻은 하나님과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끔 다녀보면 헤브론 교회가 있죠. 좋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친구.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친구 되는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 땅을 떠나 이제 이방 땅 그랄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 블레셋은 옛날부터 그 옆에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을 쥐고 있는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는 풀을 따라 초지를 따라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땅을 떠나는 것은 이미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큰 실수는 언제나 예배 장소를 떠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장소를 떠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들시들해지면 어두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300명이 넘는 거대한 부족을 이끌고 그랄 족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그 자체가 위험한 곳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그랄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처지를 따라.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나이 89세가 되어도 여전히 미모가 뛰어난 사라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요즘 잘 이해가 안 되죠. 89세인데 자기 부인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90이 돼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큰 축복이죠. 사라는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아브라함은 걱정을 해요. 이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 하면 분명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나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말하자. 그렇게 서로 설득했어요. 그렇게 말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도착하니 왕이 사라를 보고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일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게 되었던 것을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24년의 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불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할례를 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아브라함과는 좀 다른 행동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간절하게 여섯 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어인 열 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이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좀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습관처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바로 서 있었다 해서 오늘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서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깨어 있기 바랍니다. 이제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면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합니다.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남편이 있는 여자이므로 네가 가까이 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 깜짝 놀랐어요. 그는 꿈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순간 하나님에게 자기는 아직 사라와 가까이 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얘기했고 그 여동생도 나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남편이 아니라 오랍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왕의 얘기가 사실이에요. 아비멜렉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죽이시겠습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 아비멜렉 왕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브라함은 심판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은 아비멜렉을 지금 죽이겠다는 거죠.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죄를 지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선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하는 자를 성경에 처음으로 나비,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아비멜렉과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 서서 중재 역할을 해서 이 아비멜렉 집에 있는 재앙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일이 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선지자예요. 이 땅에 재앙이 멈추도록 기도해야 할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내릴 재앙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자가 바로 선지자인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이 막아지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하여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선지자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자로 자꾸만 착각을 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를 들고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기분이 좀 어땠을까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비겁한 남자가 선지자라고요? 자기 살겠다고 부모를 버리는, 아니 부인을 버리는 이 이기적인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며 위선자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훌륭한 점은 그는 잡다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며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은 그 다음날 아침에 조용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저 여자가 내 부인이라며 그냥 조용히 데려가라. 너와 나 사이에 없던 일을 하자.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는 곳에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얘기하였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그랄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비록 사라를 풀어줘도 이 사라의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신하가 또 다른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 사라를 데려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 이 일을 얘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아비멜렉 왕과 그의 종들까지도 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자기가 죽을까, 이 목숨 잃을까, 이걸 목숨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구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책망을 받고 있어요. 이거 마치 불신자가 교회 다니는 신자인 우리를 책망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말씀하셨죠. 아비멜렉은 이제 네가 도대체 아브라함 네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 무슨 뜻으로라는 히브리 원어는 직역을 한다면 네가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일을 하였느냐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보았습니까? 그가 이 그랄 땅에 들어가면 자기 부인의 미모 때문에 자기는 죽게 되고 자기 안에 빼앗길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미리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최악을 미리 보지 말고 최악을 미리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미리 보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 최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는 언제나 최악을 생각하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릎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이유를 말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곳 사람,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내가 거짓말을 하였다 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는 아버지는 같으나 엄마가 배가 다른 누이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사라가 배다른 누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엄연히 자기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변명이며 합리화하며 반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 주자인 아브라함을 내세우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 죄, 아내를 내 누이라고 말한 이 죄는 오늘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25년 전부터 옛날부터 지어왔던 죄며 지금도 하고 있는 죄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이게 바로 24년 전에 그가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이 말씀하셔서 내가 우리 아내와 함께 떠날 때 아내와 나와 서로 이 죄를 계획했고 서로 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놀라운 반전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 죄를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심판하시지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언제나 낮아진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낮아지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방인 앞에지만 자기의 죄악을 다 털어놨어요. 어떤 분은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에게만 쏟아 부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으면 관계 깨어진 사람에게 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미랑이라는 영화 아시죠? 아마 우리 젊은 층들은 거의 다 봤을 텐데 저도 그 영화가 어디에서 무슨 상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랑 같이 가서 한번 봤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된통 얻어맞는구나 하면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영화를 다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거 정말 문제가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집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짧게 소개한다면 그 영화의 핵심 주제는 아들을 유기하고 죽인 사람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엄마가 전도연 씨입니다. 이 아기 엄마는 미친 듯이 울부짖다가 거의 미치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다가 마치 누구의 인도로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엉그러진 마음이 다 녹고 마음이 이제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큰 힘을 얻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이제는 뭐 금요철야도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아주 뜨거운 믿음의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원수된 자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유괴범, 살인범 생각이 계속 나요. 내가 이제 용서를 했다. 그래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했노라 얘기하려고 이제 찾아갔어요. 면회 신청을 하고 딱 갔어요.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굉장히 해피하게 지내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감옥 안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왜 그렇게 행복하냐 물어봤더니 내 죄를 하나님께 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으니까 난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애기 엄마의 주인공 전도연이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요. 그리고 튀어나와서 다시는 교회 가지 않아요. 다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용서해야 할 장본인인데 왜 하나님만 용서하면 저 사람이 자유케 할 수 있느냐. 그 영화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고발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옛날의 죄를 아비멜렉에게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지은 이 죄는 오늘만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24년 전부터 내가 이 죄를 계속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노라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나빠진 분 있습니까? 아내에게 실수했으면 아내에게 죄를 고백하세요. 남편에게 실수했으면 남편에게 죄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자 관계가 나쁜 분이 있습니까? 아들에게 실수했어요. 그러면 아들이라도 찾아가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버지에게 실수했어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들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습니까?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죄를 털어놓으십시오. 그때 인생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분들 많죠. 기도는 엄청 잘하는데, 많이 하는데 인간관계 엉망인 분들 많아요. 그거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기 혼자 기도만 많이 했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이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모임에 한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시간을 준 다음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 대한 기대치를 아십니까? 잠시 후 그는 자기 질문에 스스로 답을 달았습니다. 그 말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명언이었습니다. 청중들을 잠잠하게 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다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실패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회복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듣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낮아짐, 겸손, 회개는 언제나 생각지 않았던 호의가, 은혜가 부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 왕이 양과 소와 이 금은 보화를 다 주면서 좋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 그랄 땅, 목초지, 유목민에게는 이 목초가 좋은 곳에 가는 그 자체가 큰 부여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땅 가서 가라는 거예요. 참 은혜죠. 그리고 사라에게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캐시, 은 천냥을 다 줬어요. 이것도 참 은혜죠. 이건 호의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은 아 아비멜렉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였어.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받은 은혜가 아니죠.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물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았어요. 성경은 죄를 지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병이 치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언제요? 75세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거 24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비멜렉 입장에 보면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는 선대하시고 남들이 볼 때 불공평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를 통해 큰 민족 이루시고 그를 통해 다윗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예수가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면 사탄은 하나님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사탄의 이름이 고발자라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가 죄를 범했다니까요. 하나님, 죄는 심판해야 되죠. 하나님에게 막 고발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아, 알고 있어, 안다고. 그래도 건드리지 마라. 내 아들이야. 내가 계획이 있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선지자 맞아요? 저런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아비멜렉이 비웃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이 안 돼요. 그래, 알아. 그런데도 내가 그를 선지자로 쓸 거야.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실수했다 해서 유산을 이웃집 아들에게 줘버립니까? 유산은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면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에게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요.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맨날 결심만 하잖아. 이젠 포기해.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무슨 복을 받을 자야? 네가 무슨 복의 근원이야? 네 스스로 생각해봐. 양심도 없어.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도 나는 너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야. 너는 너를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과 딸이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너를 쓸 계획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쬐끔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분하게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한번 복창할까요? 오늘도 최고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완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었나요? 바로 오늘 창세기 20장 두 번째 실수를 한 이후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동일한 범죄를 범하고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책망보다 과분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장발장 얘기가 그거지 않아요? 과분한 은혜. 그는 불과 며칠 전에도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 하며 할례를 받고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며 할례를 받았죠.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지금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낙심을 넘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실수를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라. 선지자 역할을 하라. 그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내가 봐도 정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치유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저 지른 실수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묵상하고 평생 죄책감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는 회개를 하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이후 다시는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들까지 바치라는 시험도 통과합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날 그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로 우뚝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날 그의 인생을 다시 리셋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리셋 알죠? 컴퓨터가 엉망이 되면 리셋해요. 모든 것을 초기화로 확 돌려요. 리셋이.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기의 실수,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판다, 아내를 버린다, 이거 정말 엄청난 죄악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고 그를 꾸짖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과분한 은혜가 부어질 때 아브라함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감동이 되었어. 그의 인생을 리셋하였어요. 두 분이나 빼앗긴 아내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에 소낙비를 맞고 그는 변했어요. 그는 99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를 다 떨쳐버리십시오. 모든 실망감을 다 날려버리십시오. 억울함도 패배감도 지독한 실패도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악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 저녁에 울음이 깊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생각이에요. 나의 미래는, 나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달렸나니. 다윗은 가진 것 없어요. 실력 없어요. 좋은 가정 배경 없어요. 지금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어요. 부모도 그를 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동굴에서 추위를 견디며 잠을 자야 하고 비참한 10대를 보내고 있는 이 청년 다윗, 그가 나이 30에 왕으로 우뚝 세워진 것은 저녁에 울음이 깊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과거의 죄악,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매일 아침을 새날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역경이라도 뒤집어서 축복이 되게 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타났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과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 파킹장이 이제 다 만차돼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일 좋은 자리로 항상 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가면 딱 제가 가면 한 차가 쏙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요. 저에게 과분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언제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대하여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과분한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잘해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본문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습관적인 고범죄를 짓고 낙심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결심했는데 또 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여전히 너를 기대한단다. 나는 여전히 너에게 베풀 과분한 은혜가 있단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나의 실수, 나의 패배, 나의 죄악,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은혜에 그 은혜를 내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내 실패를 묵상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과거를 바라보며 절망을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과분한 은혜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십시오. 태양을 바라보고 밝은 길을 걷는 자, 좋은 일이 열립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는 곳 뒤로 가는 사람, 어두운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실패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아닌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낙심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파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툴툴 털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로운 은혜가 우박처럼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어제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에 오늘 살 수 있는 힘이 사라졌습니까? 내가 봐도 내 인생이 실망스럽습니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실수를 회복하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길 간절히 응원하는 자가 계십니다. 내 인생보다 내 인생이 잘 되길 간절히 응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왜요?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잘 해주시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혹시 너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기 위하여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 이사야 49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요, 어릴 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 가다가 그 친구가 길거리에서 만화를 보고 있으면 같이 앉아서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그냥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야단받았어요. 너 뭐하고 왔냐요? 가만 생각하니까 만화만 보고 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심부름 가다가.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뭘 시키면 손바닥에 딱 적어놔요. 가다가 비록 만화를 보더라도 다시 손바닥에 시킨 일을 생각하고, 그거 또 숙제를 내놓으면 제가 숙제를 잘 안 해갔어요. 그래서 숙제를 꼭 해야 가야 하는 것은 손바닥에 적어요. 그리고 그날 숙제를 해 간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손바닥에 적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분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후회, 한숨,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은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그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